이제까지 창세기 22장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누가복음 12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 21절은 비유입니다. 누군가 상속 분쟁이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다가왔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라고 꾸짖죠. 유산 관련 가정법원 판사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가르침은 여기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그 질문한 내용이 혹은 그 질문한 단어가 예수님의 답변에는 없어요. 대신에 탐심, 넉넉, 소유 같은 단어를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갑자기 그리고 부자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마 탐심, 소유, 넉넉이라는 세 단어를 묶어서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땅을 많이 소유한 부자 같은데요. 농사 짓는 전문가 농부 같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땅을 경작하여 넉넉한 소출을 거두는 자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 591장 가사는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니, 그 찬송인데요. 저 밭을 일고 씨 뿌려 놓으나 물 뿌려 잘 길러주심은 주의 능한 오른손일세. 제가 영어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봤어요. 겨운의 눈과 따뜻한 봄바람, 햇빛과 단비로 탐스런 나달 여물게 하시네. 이 모든 귀한 선물, 사랑, 하늘로부터 왔으니 주께 감사하여라. 네, 찬송가 속에 농부는 하늘로부터 온 선물, 수확, 소출의 넉넉함을 즐깁니다. 스스로 일구어낸 소득이라 하며 맛도 보고 남는 것 저장도 하고, 즉 능력 있는 농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갑자기 이제 생각을 멈추어서 스스로 자문을 해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심중에 생각을 하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두자. 이거 독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백이라는 말이. 예, 옆에 말동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부자니까, 풍족하니까 스스로 고립된 것입니다. 그의 광활한 토지는, 그리고 그 자기의 저택은 이웃이 곁에 살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이웃이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땅 넓은데 혼자 있겠대요. 돈이 많으니까. 예, 이 사람도 화가 있을진저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탐심 가득한 그 재물 안에서의 고립된 상태 에서 자신을 위해 이 사람은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죠. 우리 성경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그런데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아니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어리석은 자요. 20절. 그 목소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정체성을 기분 나쁘게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보야, 어리석은 놈아, 이런 말입니다.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바보라니까. 바보라니. 내가 천기를 읽을 줄 모르나 농사력에 따라서 농번기 계획을 꼬박꼬박 챙기고 농업 일지도 챙기고 기상청 보도도 챙겨서 최성 이따 이 근처에서는 최상의 농사꾼인데 나보고 바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요. 예, 그는 실제 똑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보야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뜻은 이 부자 인생이 주어진 현실 파악에 실패했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땅은 소유가 아니라 소출을 계속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너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비와 햇빛으로 유지가 되지,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확보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실패한 것은 부요함 넉넉함이라는 부요함 넉넉함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자산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란 것 아닌데 말입니다. 물질에는 부여했지만 영혼은 가난했던 대가를 생각지 못한 실패 말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자신이 피조물, 정확하게는 피조물의 일부라는 자각이 없었습니다. 이러하니 그는 즐기는 탐심은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기는 부여받은 재능을 사용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모든 것을 가진 소유자, 오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서로 대조되죠. 하나님을 향한 재물이 아니었어요. 그런 풍요와 넉넉함은 자기를 위한 것이면 틀린 것입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 이웃으로 향하는 재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는 선상에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알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준비하심,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자신의 공덕,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된 얻은 것인 양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마치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몰빵한 사람들 현대인 것 같아요. 이웃을 경멸합니다. 경멸합니다. 어떻게 경멸했을까요? 그 사람은 저택과 이웃집 사이 전토가 너무 넓어요. 까물까물합니다.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지 똑똑히 농사법으로 한해 노력해서 번 수확, 재산, 부, 잉여에 접근 금지하면 안 뺏기리라.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둘 건데요. 이제까지 창세기 22장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누가복음 12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 21절은 비유입니다. 누군가 상속 분쟁이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다가왔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눌 자로 세웠냐라고 꾸짖죠. 유산 관련 가정법원 판사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가르침은 여기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그 질문한 내용이 혹은 그 질문한 단어가 예수님의 답변에는 없어요. 대신에 탐심, 넉넉, 소유 같은 단어를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갑자기 그리고 부자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마 탐심, 소유, 능력이라는 세 단어를 묶어서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땅을 많이 소유한 부자 같은데요. 농사 짓는 전문가 농부 같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땅을 경작하여 넉넉한 소출을 거두는 자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 591장 가사는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니, 그 찬송인데요. 저 밭을 일고 씨 뿌려 놓으나 물 뿌려 잘 길러 주심은 주의 능한 오른손일세. 제가 영어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봤어요. 겨운의 눈과 따뜻한 봄바람, 햇빛과 단비로 탐스런 나달 여물게 하시네. 이 모든 귀한 선물, 사랑, 하늘로부터 왔으니 주께 감사하여라. 네, 찬송가 속의 농부는 하늘로부터 온 선물, 수확, 소출의 넉넉함을 즐깁니다. 스스로 일구어낸 소득이라 하며 맛도 보고 남는 것 저장도 하고, 즉 능력 있는 농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갑자기 이제 생각을 멈추어서 스스로 자문을 해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심중에 생각을 하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두자. 이거 독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백이라는 말이. 예, 옆에 말동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부자니까 풍족하니까 스스로 고립된 것입니다. 그의 광활한 토지는, 그리고 그 자기의 저택은 이웃이 곁에 살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이웃이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땅 넓은데 혼자 있겠대요. 돈이 많으니까. 예, 이 사람도 화가 있을진저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탐심 가득한 그 재물 안에서의 고립된 상태에서 자신을 위해 이 사람은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죠. 우리 성경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그런데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아니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어리석은 자요. 20절. 그 목소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정체성을 기분 나쁘게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보야, 어리석은 놈아, 이런 말입니다.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바보라니까. 바보라니? 내가 천기를 읽을 줄 모르나 농사력에 따라서 농번기 계획을 꼬박꼬박 챙기고 농업일지도 챙기고 기상청 보도도 챙겨서 최성 있다, 이 근처에서는 최상의 농사꾼인데 나보고 바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요. 예, 그는 실제 똑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보야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뜻은 이 부자 인생이 주어진 현실 파악에 실패했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땅은 소유가 아니라 소출을 계속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너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비와 햇빛으로 유지가 된 되지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확보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실패한 것은 부요함 넉넉함이라는 공동체곡 부요함 넉넉함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자산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 아닌데 말입니다. 물질에는 부여했지만 영혼은 가난했던 대가를 생각지 못한 실패 말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 자신이 피조물, 정확하게는 피조물의 일부라는 자각이 없었습니다. 이러하니 그는 즐기는 탐심은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기는 부여받은 재능을 사용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모든 것을 가진 소유자, 오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서로 대조되죠. 하나님을 향한 재물이 아니었어요. 그런 풍요와 넉넉함은 자기를 위한 것이면 틀린 것입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 이웃으로 향하는 재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라는 선상에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알은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준비하심,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자신의 공덕,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된 얻은 것인 양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마치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몰빵한 사람들 현대인 것 같아요. 이웃을 경멸합니다. 경멸합니다. 어떻게 경멸했을까요? 그 사람은 저택과 이웃집 사이 전토가 너무 넓어요. 까물까물합니다.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지 똑똑히 농사법으로 한 해 노력해서 번 수확, 재산, 부, 잉여에 접근 금지하면 안 뺏기리라.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둘 건데요. 네, 21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부자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에 이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라, 네가 순종하라 라는 직설법이 나옵니다.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33절로 점프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까마귀 창고나 곳간은 없습니다. 사람처럼 더 큰 곳간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21절까지 베푸시고 교훈을 22절부터 베푸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떤 초대입니까? 먼저 잘못된 초대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일반적으로 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것을 잘 다듬고 가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설교하시죠. 이게 잘못입니다. 또 잘못된 설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욕심과 탐욕을 버리라고 우리가 경고를 많이 듣는데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그것만 했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자란다기보다 우리 교인들의 정황에 사실 어울리지 않는 설교라는 것이죠. 교인들한테 해당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도덕적인 설교나 그러한 훈련은 별로 우리들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공덕주의, 성공주의의 해악을 알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이미 가진 자들에게만 분배하는 공공정책, 이를 결정하는 오만을 지적해야 합니다. 1% 극초 부자들이 누리는 부의 축적 같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공공정책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재능이 없고 재물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네, 저와 같은 황 목사 같은 사람이죠. 굉장히 굴종적이죠. 이러한 가르침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로, 공덕주의, 성공주의의 잘못, 해악을 분명하게 직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재능, 공로, 성공, 만능주의가 이 세상에 원망과 폭력을 잉태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현실 정치의 몸통인 거예요. 우리는 근면, 성공, 저축이라는 청교도 가치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스스로 안심하고,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려는 청교도 가치로 사람들을 교육했던 잘못된 방식, 의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프로비던스, 섭리를 개인 소유로 전용, 바꿔버리는 것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눔이 목적이에요. 우리 생각을 고치고 바꿉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소수의 부자가 부자 된 것은 자기가 힘써 노력해서 셀프 메이드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선물은 지천에 있는 이러한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하죠. 거기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성공해서 그렇게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given, 주신 것, 선물입니다. 이것이 프로비던스 섭리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비틀어서 우리의 공로, 공덕, 능력, 성공주의로 탈바꿈 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잘못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있습니다. 모든 이웃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전달하는 에이전트, 메신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나누어서 사용해야 이 피조 세계의 웰빙을 성취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을 저희들이 신학적인 어려운 이론으로만, 섭리론으로만 배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준비하심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어 쓰게 하려고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참으로 풍성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지나도록 설계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